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요즘 정말 뭐 마지막 그리고 뭐 666 뭐 베리칩 뭐 이런 얘기들 요즘 많이 들으시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네, 보통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강단에서나 이렇게 따로 성경 공부를 하시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늘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거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일단 상황을 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 들림받는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언젠간 내려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들림을 받으신 이후에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고민하며 기다리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한 것보다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다가 기다리다가 한두 사람씩 점점 이제 생명이 닿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쯤에 굉장히 영적인 혼란이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열심히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같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죽으니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럼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예수님도 못 보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영적인 혼란이 지금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언제 오시지? 어떻게 오시지? 막 우리가 초점을 갖고 막 이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엔 더 심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봐야지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막 같이 기다리고 신앙생활 했던 분들 한두 명씩 수명이 다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불안한 증세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미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죽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소망 가운데 예수님 기다리다가 죽으신 분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죽으신 분들, 혹은 생명이 다해서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막 슬퍼하는 가운데에 이 사도들이 죽은 자들, 지금 자고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알려주는 거니까 잘 들어라 하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14절에 우리가 주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 능력이 예수님의 소망을 품고 지금 잠자고 있는, 이거 죽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살리실 줄을 믿는 믿음이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증거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이 타이밍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부활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재림했다고 얘기할 때 그 재림 예수가 왔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예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고 있는 사람이 일어나야 그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1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뭐 한다고요? 앞서지 못한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순간에는 살아있는 자가 먼저 재림되고 막 이렇게 부활하고 휴거당하는 게 아니고 먼저 뭐 하고 동시에 죽은 자들이 같이 부활하는 순간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다? 짜가 이미테이션이에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망,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잠자고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은근슬쩍 태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난 호령과 선포와 왁작지껄한 이러한 축제의 분위기에서 강림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아, 내가 그냥 하나님에서 은근슬쩍이 누구한테 역사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성경을 다 깨닫게 됐다? 그게 내가 하나님이다? 아,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자고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강림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순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후에요. 그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른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 뭐 이미 선생님이 오셨어요. 뭐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재림에서 오셨어요. 예. 성경적인 증거들이 이미 다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그분들은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또 우리가 또 시험에 들고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오십니까? 어느 시기에 오십니까가 이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과 이게 디모데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시는지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뭐라 그러십니까? 때가 나요. 시기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내가 쓸 것이 없어. 그거는 몰라서 무지해서 쓸 것이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야 이거는 너희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상세하게 지금 풀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2절.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이렇게 오해하고 시험에 드는데 5장 2절 말씀이에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의 날은 어떻게 온다고요? 밤에 도둑이 들듯이 그렇게 갑자기 오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근데 너무나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겁을 먹는 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지? 막 거기에 또 오히려 두려움을 갖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연약함들에 대해서 이미 아시고 선포하시는 놀라운 지혜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인데요. 자, 볼까요? 3절, 4절을 우리가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무섭죠? 결코 피하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주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들으면 너무너무 겁이 났는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말씀은 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그 대상은 누구예요? 밤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만 4절 말씀은 뭡니까? 야,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 있어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밤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그날이 어떻게 와요?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밤에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밤에 있는 사람들, 밤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4절 말씀에 우리에게 강한 하나님의 자유함을 주시는 말씀, 평안함을 주시는 말씀, 야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너희가 별로 신경 쓸 게 없어. 왜? 너희는 밤에 속하지 아니했잖아. 그러니까 도둑처럼 임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앞대가리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의 그날이, 심판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임한대. 피할 길이 없대.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거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강박한 심령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에요. 밤하에 속해 있는 사람들, 어두움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대해, 5절 말씀에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 그것도 그냥 속한 자가 아니라 뭐예요?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이에요. 낮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어두움에서 역사하는 그런 사건들은 낮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요 이 갑작스럽게 밤에 임한다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는 어두움 가운데 갑작스럽게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어두움의 착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불안한 심령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빛의 새 자녀로서의 자유로움과 그 진리가 주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사단들은, 이단들은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흔드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것이, 야, 이거 너 무섭지? 너 겁나지? 두렵잖아. 주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임한다는데 너 어떡하려고 그래? 자꾸 우리의 정체성, 빛의 자녀로서, 이 낮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우리가 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기와 때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 준비하심을 가지고 이제 때만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때를 기다리면 되겠냐는 것이에요. 6절 말씀 이하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낮에 속해 있는데 지금 한낮인데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 여기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밤에 취하고 낮에 취하는 게 뭘까? 아, 밤에는 잠에 취해요. 여러분, 우리 혹시 그 잠에 취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눈을 떴는데 막 비몽사몽간에 걷는데 이렇게 앞으로 직선을 못 걷고 잠결에 막 이렇게 옆으로 걷는 거 있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막 더듬더듬. 그게 뭐냐면 잠에 취하는 거예요. 아, 잠도 취하더라. 근데 밤에는 잠에도 취하지만 또 뭐에도 취해요? 향락에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취함이 많아요. 그런데 낮에 있는 사람들은요, 깨어있어요. 말똥말똥해요. 왜요? 술을 먹는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낮술은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 낮술은 피합니다. 야, 낮에는 그래도 피하는 거야. 주도가 있어. 근데 밤만 되면 이제 뭐예요? 왕창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낮에 거하는 자들은요, 취함이 아니라 깨어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깨어있으면요, 우리 성경에 보면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깨어있는 자들은요, 무슨 일 있으면요, 확인이 가능해요. 이거는 이런 분이에요. 사리가 분별이 돼요. 파악이 돼요. 취해 있는 사람은요, 그걸 파악하려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무슨 일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시기와 때에 관하여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준비하는 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육체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정신과 내면이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육체도 깨어 있어야 돼요. 건강한 전인격적인 깨어 있음, 하나님의 낮에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5장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아까 그 말씀이죠? 우리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 그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은 다음에 부활할 수 있다. 그 생명에 대한 믿음.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답답함을 느껴요. 목사니까요. 목사니까 믿음은 제가 막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아,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서적도요. 얼마나 믿음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느 정도는 이제 제가 좀 아, 이런 겁니다. 알려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랑은요. 솔직히 제가 고백할게요. 저는 사랑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사랑이지? 내가 사랑한다고요? 여기 아마 아실지 모르게 우리 여기에 그 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난이? 두 개가 이렇게 양난이라고 이렇게 제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물을 많이 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난은 물을 주면 죽는데요. 저는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도 주고 또 그 이마트에 가가지고 주사기로 주는 영양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다가 그냥 꽂아주고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날따라 그 양난질이 너무 이뻐가지고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뭐예요? 제 방법이 다르고 또 모르고 틀리니까 멀쩡한 애들 좀 더 살 수 있는 애들을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거하는 것, 믿음을 우리가 아는 것, 믿음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너무 익숙한데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는 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고 하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는 알고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나너무나 우리가 부족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의 의미, 사랑의 방법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어디 가서 좀 이런 학원 다니면 좋겠어요. 누가 이게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거, 정욕적인 걸로만 세상은 너무나 발달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정신적인 사랑, 내면의 사랑, 진실한 인생의 사랑은 우리는 방법을 너무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썩어 없어질 그리고 이례적인 사랑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낮에 거하는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도하심으로 지금은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비록 지금은 우리가 서툴지만 지금 비록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이제는 사랑의 호신경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전문가가 되어지는 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낮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관심과 초점을 믿음과 사랑으로 맞추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우리 8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자, 여기에서는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예요? 예. 예, 구원의 소망의 투구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굳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야 우리는 구원 받을 거야. 그냥 구원 받을 거라고 하는 구원의 투구라고 하면 될 텐데 여기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절망과 어둠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아, 저 사람은 안 돼! 쟤는 안 돼! 절대로 고칠 수 없어가 아니라 구원받는 우리 낮에 거하는 자들은요 아, 소망이 있어. 지금은 비록 서툴고 비록 지금은 잘 모르지만 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야. 현재의 모습보다 미래에 되어질 모습 가운데 우리는요 그 사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또 내 인생 나의 삶에서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요, 구원이 없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구원이 없어서 우리가 한숨 쉬고, 구원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뭐가 없냐면 소망이 없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아,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의지할 수 있을까? 아, 내가 저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쟤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오히려 더 뭐가 없냐면 소망과 희망을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게 낮에 거하는 자의 특징이 아니라 밤에 거하는 자의 특징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소망을 놓치지 마세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소망. 아, 이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구나. 우리는 그냥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내 삶에서 이루어나가면 그것이 바로 소망의 첫걸음이 되는구나. 절대로 희망과 소망을 그리고 기대를 놓치면 안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빼앗아 가요. 기대를 빼앗아 가요. 자꾸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구절 말씀 볼까요? 구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좀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좀 연약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깨질 수가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내 힘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절대로 우리 남편을, 절대로 우리 아내를, 절대로 내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포기했었구나. 그런데 나는 원망했었구나. 좌절했었구나. 이제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여러분, 구원받은 이 세대, 낮에 거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권면하는 게 뭐예요? 서로 덕을 끼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의 소망 가운데 낮에 거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공동체가 서로 덕 있는 공동체, 서로 사랑의 공동체, 서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제가요, 이제는요, 목회를 하면서 사역이란 말을 쓰면 안 되겠다 마음에다가 새겼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사역이란 말이요, 목회자에게는 사역이란 말이 맞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걸 보편화시키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헌신하는 소명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역자는요, 내가 하기 싫어요. 난 거기에 비전도 없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일이 있고 거기에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아, 내가 아니면 또 안 된대. 아, 내가 또 교회 몇년 다녔는데 일을 안 하면 또 좀 체면이 그래. 그러니까 기쁨도 없이 그냥 끌려가갖고 그냥 혹사당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년 하다 보면요, 나중에 아, 나 이제 못하겠어요. 기쁨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에는 사역은 넘치는데요,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다 지쳐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아니에요. 왜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소명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이 급하니까 지금 이 사역이 중요하니까 사역하는 사람들을 갖다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사역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노동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피차 곤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낮에 거하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서로 곤면한다는 것은 뭡니까? 일을 곤면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곤면한다는 것은 뭐냐면 삶의 모습 가운데 곤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서로요 이렇게 곤면하면요 기분 나빠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지금 장로인데 당신이 나한테 뭐라 할 수 있어? 집사인데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껍데기와 자존심으로 그냥 뭉쳐 있어가지고요 내가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곤면이 아니라요 오히려 가르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어루만져주고 이해해주고 좋은 상담자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강권적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주면서 때로는 좀 따가운 일침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곤면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 당신이 내 진짜 형제라면 나 당신이 이런 길로 가는 걸 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어떤 사랑하는 마음에 힘이 넘쳐서 곤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아, 내가 그냥 직책이 높으니까 이러는데 일을 못하니까 일 시키는 그런 곤면이 아닌 것이에요. 아, 뭐 회의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이게 곤면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헌금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게 이런 게 곤면이 아니에요. 삶의 모습에서 낮에 잠자고 있을 때, 낮에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지 못하고 있을 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낮에 거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을 때, 그런 것을 바라봐 주시면서 그것을 곤면할 수 있는 곤면의 공동체. 또 그러면서 서로 함께 가까이 있을 때,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서로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서로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는 이 덕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아, 저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가까이 가면 오히려 힘든 사람이야. 제가 개척을 하고요. 저한테 이제 권면을 해주신다고, 목회에 충고를 해주신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너무 웃긴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 성도들하고 너무 가까이 있지 마. 성도들하고요,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요. 왜냐면, 너무 가까이 하면 저도 이렇게 허물이 드러나고, 또 별로 안 좋아한대. 별로 안 좋아한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철학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요, 내가 갖고 있는 허물이 무서워서 안 다가가는 그런 수준의 그런 신앙이 아니고, 아, 나도 믿음이 있는데 내 자신이 덕을 세우는 믿음. 그래서 가까이 가면서 서로 그 향기가 너무 좋은 믿음. 근데 목회자가 그걸 못 보여주면서 어떻게 성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너무 왜곡된, 그래서 그냥 성도들은 그냥 무조건 부려야 돼. 그냥 무조건 그냥 정신없이 돌려야 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세미나 안 하냐? 왜 이렇게 집회 안 하냐? 왜 이렇게 기도회 안 하냐? 성도들은 무조건 돌려야 된대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피곤에 짜들어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라고,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시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만 깜빡거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어쭉하면 이 종말을 바라보고 있는 이 긴박한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는데 힘쓰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와도 우리는요, 그 평안함과 그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병원 사역을 했잖아요. 저는 오히려 병원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작년에. 저는 병원에 가잖아요.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막 어둡고 힘들고 막 이렇게 그랬던 분들이 병원에만 가시면 오히려 담대해지시더라고요. 제가 가면은요, 얼굴이 환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조금 이제 좀 어둡고 힘들어 하셔도 제가 가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해 드리면요, 그 순간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요. 그 어려운 상황, 그 힘든 수술이 있거나 혹은 긴박한 상황에도 힘을 얻는 거, 위로를 얻고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뭐예요? 믿음과 사랑이다. 야, 구원의 소망이다. 이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방법까지도 다룰 줄 아시는 그런 이제 성숙된 믿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가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친밀함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하며 사랑하며 서로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 좋으라고 얘기한 것보다 성경은요, 야, 너 믿음이 굳세져, 이 말씀의 맥락보다 오히려 서로 이 공동체를 세우고 인격적인 관계, 내면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게 더 많아요. 오히려 성경책처럼 윤리적인 책이 없어요. 믿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오히려 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주제의 메시지가 훨씬 많은 것이에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요,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나타난 열매는 다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게 다 뭐냐면 내면의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 내면의 열매. 그것을 이뤄나갈 때 사람들은 맛보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어떠한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제 밤에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대처하실지 아시겠죠? 나는 밤에 거하고 있지 않아? 나는 낮에 거하고 있어.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런 말씀이 있어? 네. 있어. 그런 말씀이 있어. 힐링교회 나와봐. 네. 성경 공부 3주만 받아봐. 여러분, 예수님은 도적같이 임하는 거는 밤에 속한 사람들. 우리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의도를 깨닫지 못하여서 종말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들이 변질되고 또 잘못되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시겠지만 이제 낮에 거하고 빛의 아들로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이제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서로 권면하며 서로 우리가 피차에 서로 사랑에 영향력을 끼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도 있고 사랑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직 방법이 서툽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방법을 어떻게 이뤄나갈 수 있을지 펼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사랑의 가정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부부관계가 사랑의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의 관계가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믿음이 넘치는 신뢰가 넘치는 그런 평안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지 인도하심이 이제 종말을 바라보는 믿음의 그 눈을 온전히 세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